예, 오늘 여호수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스캠에서 집회를 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 마지막이죠. 스캠이라는 지역은 제가 몇 번 신명기나 모세오경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스캠과 이 스캠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었던 두 개의 산, 그리짐산과 에발산은, 그죠? 그래서 저주와 축복을 상징했던 두 산이 있던 스캠이라는 지역은 이 초기 이스라엘과 나중에 분단 후에 북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지이면서 북부 이스라엘의 첫 도읍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도 있지만 정치적인 중요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인데, 여호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 스캠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이도록 합니다. 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스캠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스캠의 장소상의 중요성을 이런 지폐를 여기서 연다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여호수아가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택지로서 하느님과 나머지 이방신들을 열거하고 있죠.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쪽에 니들이 알고 있던 신이든 아니면 이 약속의 땅의 이방인들의 신들이든 그 중에서 하느님까지 해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당시에 유다 신앙의 야훼 신앙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절대적으로 유다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반증하는 이런 대사인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연하게 그들을 유다 신앙 안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배 이전까지 하느님은 유일한 신이라는 유일신 사상에 입각한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배 때 비로소야 이제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바른 신이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유일신 사상은 이제 유배 때, 바벨론 유배 때 싹튼 것이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나는 하느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 신들 가운데에서 그분이 내 마음에 가장 들기에 우리 민족에 가장 맞는 신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나는 선택해서 섬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 신들 가운데서 골라잡아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대자니 뭐 직장 상사가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시켜라 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내 쪽으로 다가와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일신 사상, 절대적인 배타성을 지니는 유일신 사상은 유배 이후에 유다교에서 굳건해지고 그 유일신 사상을 통해서 강조된 것이 선민사상, 유다이즘이라는 것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24장 29절에서 33절, 29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살이었다. 라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사망 나이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10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살이었죠. 예, 그래서 모세보다 10살 적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훌륭하긴 해도 모세를 넘어설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모세는 120살의 복을 받았다면 여호수아는 110살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느님에게 더 많은 복을 받았고 모세가 하느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이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집트에서 모시고 나왔던 요셉의 유골도 이제서야 안장을 합니다.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유골을 스캠에 안장했다라고 합니다.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대충 다 차지한 다음에 요셉의 유고를 스켐에 안장을 한 거죠. 그래서 스켐을 안장을 했다는 것은 스켐이 그만큼 중요한 장소임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론 이후에 대사제 직분을 수행했던 엘 아자르 사제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33절 아론의 아들 엘 아자르도 죽었다. 그는 자기 아들 피느하스가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인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기브아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어떤 행정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죽고 그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 아자르도 죽었죠.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 느낌으로 광야에서의 지도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지도체제로 본격적인 약속의 땅에서의 시간을 이어감을 이 구 지도자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호수아기를 마치고 판관기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관기 이제 신명기 역사에서 두 번째 책으로 들어가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의 일반 관례는 책의 첫 머리, 첫 문장의 첫 머리 글자를 책의 이름으로 땁니다만 그 일반적인 관례와는 달리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첫 문장에서 따오지 않고 쇼프팀이라고 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쇼펫, 쇼펫은 쇼프팀의 단수이고 쇼프팀은 쇼펫의 복수가 되는데 그래서 수령, 뭐 지도자라는 의미가 강한데 한국어로는 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판관이라고 하면 재판관,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하면 재판관의 느낌, 그래서 앉아서 어떤 법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강합니다만 하지만 실제로 판관기 주역들은 대부분 어떤 재판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외부의 압제에서 구해준 어떤 지도자나 통치자의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관들은 군대의 장수였고 뭐 오트니엘, 에훗, 바락, 기드온, 입타 같은 판관들은 장수로서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혈혈단신의 용사로 나옵니다. 삼가르와 가장 유명한 판관 삼손은 혼자 다니면서 다 쓸고 다니죠. 그래서 혈혈단신의 어떤 장사, 용사로 표현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드보라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예언자이자 사제로 어떤 이들은 또 사제였고 사무엘은 사제이고 엘리도 물론 나중에 나옵니다만 엘리와 사무엘 나중에 나와 사무엘기에 들어가서 나옵니다만 엘리와 사무엘은 판관이면서 사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판관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로서 판관의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판관들은 이 직분이 상당히 다양했고 그리고 열두 판관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부족에서 균등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여기서 한 번은 여기 열두 지파가 돌아가면서 했다라기보다는 판관들은 대부분 중부지방의 산악지대 출신들 유다 지파, 에프라임 지파 대충 뭐 그 정도 베냐민 뭐 이런 대충 그런 지파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판관들은 뭐 판관기를 읽어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자기 부족에게 인기가 없거나 심지어 배척을 받게 됐죠. 삼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자는 판관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냈음을 어떤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로서 이런 백성들로부터의 배척, 인기 없음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판관들 가운데 이 드보라와 사무엘만이 명시적으로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는 판관직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판관직, 이 재판관직이라는 단어를 송사의 판결에만 연결해서 재판관의 느낌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판관들은 남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여자 판관도 있었고 드보라는 맞을 겁니다. 드보라가 여자 판관이었죠. 하지만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드보라가 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남자 장수를 뽑아서 데리고 나가는, 그래서 이쪽은 중세시대의 잔다르크의 모습의 예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판관기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판관기는 기원전 1200년에서 1020년, 한 20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계속된 땅의 정복 및 정복한 땅에서의 지파들의 부족 공동체로서의 삶과 군주제로서의 전환 직전까지의 그 히브리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으로 가득했던, 판관기는 거의 혼란 시기로 보이는데, 그런 가득했던 지파들의 지금 우리말로 치면 민주주의 시대를 다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은 일상적인 임무를 맡은 우두머리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큰 어려움에 처할 때는 이 하느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두머리들, 판관들이 나타나서 원수들에게 맞서는 싸움에서 지파들을 이끌고 구해내었다라는 게 판관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지금의 정치체제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왕정체제와 조금은 반하는 체제로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부족동맹체제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라기보다는 하느님의 공평하심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종교, 정치, 경제체제의 총합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체제보다는 하느님의 공평과 하느님의 정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서의 하나의 시험의 무대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판관기의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에서는 땅의 나눔을 통해서, 왕이 다 안 가졌죠. 왕도 없었지만 지도자가 땅을 다 안 가졌죠. 땅의 나눔을 통해서 물질의 나눔 안에서의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력도 다 나눴고, 그리고 판관기에서는 부족 동맹체제 안에서 판관은 어떤 1인의 집안이 세습독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판관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집에서 판관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집 사람이 판관이 되었죠. 그게 선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 판관을 독점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서 권력도 나누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도 공평하게 나누고 권력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어쨌든 뭐든지 간에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다라는 것을 판관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정치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뭐 다 가능한데,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부족동맹에서 왕권 정치로 넘어가는 하나의 변명이 되어버립니다. 그 부족동맹체제만이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은 뭐 아니야. 그래서 왕정으로 넘어가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의 공평함을 실현하면 괜찮다라는 게 부족동맹체제에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모순. 이 왕정체제를 부정해서 그 도시국가 왕들을 많이 죽이고 부족동맹체제 국가를 설립했는데, 자기들의 땅과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왕정체제를 다시 이렇게 회귀하는 그 모습의 변명을 이런 식으로 찾았는데, 그래서 왕이 하느님의 공평함을 잘 실현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배경들이 판관기에 깔려있다는 것 아시면서 배경 이야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